질문 답 제가 대답 질문 읽고요. 여러분과 함께 대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의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한한 지혜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불변하신 작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작정이라 항상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작정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작정은 도대체 어떤 건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죄에 관해서 이제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많이 공격하는데 이 죄의 작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또 간단하게 밖에는 또 살펴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이 죄의 작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처음과 끝에는 죄가 없어요. 이 온 세상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도 죄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만이 있었고 온 이제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도 이제 죄가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임하고 지옥 심판이 임하는 죄라는 것은 언제만 들어오냐면 이 구원 역사 때만 들어와요. 그죠? 만세 전과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말되고 없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텐데 요 시기만큼은 죄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죄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느냐?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해줘요. 하나님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얘기는 안 해주지만 죄가 어쨌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셨고 이 구원 역사 동안에 죄를 다루시고 멸하시고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사단과 그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끝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allow 하셨다. 이 말은 그냥 죄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셨다, 뭐 놔두셨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없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안에서 죄가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허용하셨고 그 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멸하여 가시는 계획도 다 세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셨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죄가 들어오는 것에 어떤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actively,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시고 또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지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작정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작정, 특별히 죄를 허락하시는 그 작정이나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분명한 것은 죄를 멸하시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아들까지 바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분명히 지배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죄의 작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볼 텐데 먼저 좀 그 이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이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아니 믿는 그 이 자들이라고 해도 잘못된 견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몇 가지 그냥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뭐 그거 깊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죄가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지 않으셔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성품을 부인하기 위해 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부인. 그것이 이제 이 잘못된 성경적인 그 죄를 다루는 그런 잘못된 견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필요악이라는 거 있죠. 필요악. 예?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라는 것을 들어오게 해서 필요악처럼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꼭 죄가 필요해요. 자기 뜻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죄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꼭 필요악처럼 선한 결과를 위해 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죄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다 다루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데 쓰시지만 그거하고 그 선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 죄까지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인격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이브가 인격 성격을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도 허락하시고 죄도 허락하셔서 죄 짓고 인격 형성이 잘 됐어요? 그게 아니죠. 완전히 죄 때문에 타락해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인격 형성을 위해서 꼭 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그 죄까지도 사용해 주시는 거지. 우리를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인격 형성이 안 되고 예수님 못 닮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고 뭐 시련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지. 꼭 우리의 인격 형성을 좀 더 나은 인간의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 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죄를 그런 목적을 위해 만드신 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죄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슬쩍 눈 감아주는 거죠. 죄가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간접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이 간접적인 원인이라도 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죄의 책임을 하나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짓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또 우리 죄인들을 미혹해서 짓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죄의 짐을 자기가 지시고 자기 아들에게 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길로 가시는 것은 은혜지 하나님이 무슨 간접적인 책임이라도 있어서 미안해서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그리고 더 완전히 황당한 견해는 하나님은 우리나 선과 악이 있지 하나님한테는 이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분명한 선과 악의 구별이 있으시지. 그걸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도 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견해들은 다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인하는 견해, 선한 결과를 위해 꼭 필요악이었다는 견해, 악이, 죄가. 인간의 인격 형성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 하나님은 그래도 죄의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견해, 하나님은 모든 법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도 하나님은 거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도 악이 아니라는 견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견해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해들이에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개혁신앙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나 악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죄나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와요. 뭐 성경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언제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악이 생겨났다는거 들어왔다는 거죠. 그거는 언제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heavens and earth,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장에 빛이 있으라, 2절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그 사이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실 때 뭐 천사들도 만드셨겠죠. 그때 언젠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악이 생겨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구절에 가면 이 어디예요? 이 계명성 같은 이 천사들의 가장 아름다웠던 사단이 이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죄의 시작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장인가 2장부터인가요? 이미 사단이 나오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 예. 그러니까 벌써 죄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쨌거나 기쁘신 뜻 가운데 잠시 동안 이를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왜 처음부터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도 분명히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서 잠시 동안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한 가지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을 놔두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다루어주시고 해결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자식이 그냥 뭐 나가서 방탕한 짓 다 해놓고 모든 책임을 다 부모한테만 돌려요. 맞아요 그거?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왜 죄를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죄의 책임인 것처럼 자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지 뭐 하나님이 무슨 책임이 있으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일단은 그렇게 조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만 에어컨.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인들의 마음을 그 정욕대로 죄를 지며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하셨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는 은혜죠. 나중에 보겠지만 에서와 야곱. 그래서 예? 이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이 불공평하다 할 수 있어요? 왜 저들은 건져서 천국으로 내려가시면서 우리는 왜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게 왜 불공평해요? 자기가 지옥 심판으로 가면서도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래도 나는 죄보다 좀 나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야 역시 나는 자랑할 만하구나 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나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똑같이 죄인 된 거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도 뭐 불평하거나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가야 되는 길로 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은 찬송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대로 이렇게 손으로 놔두시고요. 창세기부터 한번 가보세요. 45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분의 사건. 첫 번째는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하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휴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 때도 보았고. 그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시고 온 땅의 기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걸로 끝이 나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나 작정이 그 형님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이루는데 쓰셨으니까 한 역할을 했으니까 형들은 그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운명론 같은 거죠. 하나님의 각본에 짜여진 드라마를 이루는데 그런 사람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인간한테. 물론 죄인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의지지만. 이 형들의 죄는 형들의 죄예요. 그 죄가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쓰신다는 거죠. 사용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 형님들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뤘으니까 염려치 마소서 야, 그래, 하나님 뜻이 있는데 우리 쓰신 거구나. 우린 아무 죄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돼. 성경이 절대 그렇게 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결국은 그 내용이 가르쳤던 바가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죠.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가 성취가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법 없는 자들, 그 죄인들, 정말 그 안에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값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죽인 자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제 완성하는데 쓰셨다는 거죠. 죄가 있습니다. 왜 그 유다 그런 말씀 그 유다 그 외경에 가면은요 예수님하고 유다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이 이단들의 외경 그 초대교회 때 그 이단들이 외경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거기 보면 제가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유다한테 예수님이 대화를 야 하나님이 이 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는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유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나를 좀 배신해야겠다. 유다가 제일 훌륭한 제자로 나와요. 그 이단의 책에는. 네.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유다가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유다에게 책임이 없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에 심판받고 지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유다의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론 그것보다도 그 사단의 괴계였지만 또 인간의 죄성이었고 인간의 그 죄밖에 지울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택해서 한 죄였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보다 무한하시고 크고 그보다 지혜로우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정말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가면은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 요셉이 이제 그런 막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까지 가요. 그 당시 감옥은 가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에 가보면 감옥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말이 나와요. prosper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감옥에 와가지고 요셉의 마음은 아마 정말 그 형들한테 아마 이를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요셉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그런 걸 했을까요? 뭐 요셉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형들의 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죄도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주위의 죄도 있고 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그걸 이루시는데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형통하는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아우, 요거 내가 떡집을 했어야 되는데, 아우, 무슨 집이에요? 뭐, 이걸 해가지고, 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떡집에서 쫄딱 망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목사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뭐 얘기할게 좀. 아이가 어디 가서 목회가 너무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우면, 아, 여기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가건, 무엇을 하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들한테는 죄까지도,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야, 이제 마음대로 죄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고 더 기쁘게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죽음이라는 게요, 참 감사하게 이루어져요. 더 이상 죄를 안 져요, 이제. 죽고 나면. 죽지 않고 살았을 때만 이 생에 비참함이 있고, 그렇다고 죽자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가를 보자는 거죠.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다시는 죄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게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놓으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하루하루 기쁘게 하나님 뜻을 따라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에서 17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12절부터 읽을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 시험을 그 12절에서는 그 트라이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은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트라이얼이라는 것을, 시련이라는 걸 주셔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데 쓰시는 것은 맞지만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의 책임이지 절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끌려 미혹되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그 자기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얼마나 방탕한지 다 하나님께 돌려요. 저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거 알죠? 자식이 방탕해서 제정신이 아니면 다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 부모 탓이 아닙니다. 죄인의 책임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선한 것만 나오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물리치라고 하세요. 우리의 삶은 죄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죄를 물리치는 것도 믿음으로 물리치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회개하면 예수님 붙들고 천국 바라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작정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향하신 작정, 예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서 죄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모든 우리 죄의 짐을 예수님께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싹스를 다 치르게 하시며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향해 나그네 길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